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 좀 어감이 좀 그렇네.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기도하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자체에 사실은 기도라는 이 본질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글자를 파자해 보면 기원할 기자에 기원할 도자입니다. 그렇게 따져 이런 정의로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다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뭐 불교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부처님 이러면서 기도하나요? 부처님 아셔도 좀 이상하죠. 부처님, 뭐 알라, 뭐 신이시여,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겠죠. 비종교인들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겁니다. 아, 이번에 이건 꼭 돼야 하는데, 이번엔 여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하는데, 내일 저녁 8시 38분에 그 숫자 6개 보너스 자리 숫자 하나까지 꼭 들어맞아야 하는데,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알면 안 되는 사실인데, 네. 이러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에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원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고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혹은 어떤 존재가 없다면 나 자신에게라도 이건 반드시 돼야 해. 이뤄내야만 해. 해내야만 해. 꼭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원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이런 존재일까요? 왜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일까요? 사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들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근데 굉장히 또렷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실 때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가르쳐서 성도의 호흡이라 불렀습니다. 성도의 호흡. 숨을 쉬지 않으면 살수 없듯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성도의 호흡인데 저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이런 표정이십니다. 여기 이렇게 금요일 날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맞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성경이 그렇게 저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경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서입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사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무언가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설령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반대로 이런 거죠. 그럼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계획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이뤄나가지 않으십니까? 지금 너무 막 헷갈리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일 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안 하세요? 안 하실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 사실 이것도 다 제가 생각해서 봤던 겁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 해도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기도하는데 기도 내가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까? 아닐까 하는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궁금해지다가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지칩니다. 내가 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뭘 놓고 기도해야 되지?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가 할 최선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기대하는. 그래서 결국 기도는 안 하는. 이런 자리에 가서 앉아있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저희 딸이, 큰 딸이 6살입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빠, 저 부엌에서 엄마가 자주 쓰는 저 부엌칼이 참 좋아 보여요. 이렇게. 저거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들어줄까 이걸?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안 된다래. 근데 얘가 이제 그때부터 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부엌칼 주세요. 아빠, 저에겐 부엌칼이 필요해요. 간절히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아빠 막 이러면 막 하루 이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요차로 와서 기도하고 얘가 갑자기 막 3년 4년 계속해서 막 이게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빠 나에게 부엌칼을 주세요. 제가 부엌칼을 줄까요? 부엌칼을 줄까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통 잘 생각합니다. 기도의 양이, 분량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 넌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 거의 다 찼어. 뭐 이런. 저 허리까지 찼으니까 이거 금방 찰 거야.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한테 그럴까요? 제 큰딸한테? 얘야, 아직은 허리까지밖에 안 찼단다. 여기까지 차면 내가 너에게 부엌칼을 하사하겠다.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좀 논리적으로 맞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수 있는 거네요.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한국교회 역사상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시작되면 모든 순서가 끝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끝났다, 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한단다. 이게 기도의 올바른 모범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이 기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두고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단순히 너희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단다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녹아져 있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오늘은 그 앞에 한 억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만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네요. 잠깐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아무리 뒤져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선생님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각자 그 선생님에게 딸린 제자들, 그 한 그룹그룹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기도문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게 작은 공동체도 그랬고요. 굉장히 큰 뭐 부흥 공동체,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공동체들, 이런 공동체마다 다 각 공동체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고요. 하지만 당시에 그렇게 많았던 기도문들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길이가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간결합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고 했을 때 기도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가득 차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던 기도 특히나 유대인들 랍비들이 하던 기도에는 기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좀 찾아보다가 그 탈무드 소논문이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고요. 직역을 하면 축복기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적혀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다가 하도 좀 약간 어이가 없어서 한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띄워주시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기 전에 배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 랍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이 죄인이라 지적하신 248명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당신을 분노하게 한 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은 얼마나 더 연장되겠습니까? 헷갈리시나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랍비가 해석을 해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연장시켜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 다 뒤져봤습니다. 다 뒤져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수명을 당연히 연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연장시켜 줄 건데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다라고 열왕기하에 성경의 기자가 기록을 해놓은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줄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이 랍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이 이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생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한 거에 대한 정당한 응당한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는 응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결과를 내어주셔야 한다는 논리의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까지 기도의 분량이 쌓였으니 이제는 들어주셔야 한다는 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예쁜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원리가 이교에 사실은 오늘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그 랍비들의 해석에 담겨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기도에 관한 그 랍비들의 책, 그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많냐면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자는 언제 눈을 감아야 하며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무릎을 꿇어야 하며 언제 허리를 숙이고 고개는 얼마나 흔들 이런 게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원리 때문에 이런 걸쫙 넣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거 다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게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부터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호칭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는데 칼바르트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호칭,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그분에 대한 호칭으로 시작해서 그 기도의 끝이 다시 기도의 처음으로 회귀한다. 기도의 끝이 다시 기도의 처음으로 돌아온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의 끝이 그렇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끝이 난다. 사실 이게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그 모든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그간 드렸을 기도와도 다른 기도의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렌즈를 좁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안에서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 좀더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미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여러분 그 내용 좀 기억하실 겁니다.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안에 보면 여러 우리 저희가 익숙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보물과 같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뭐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말만 하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떤 의도로 주어진 사실 이 산상수훈을 읽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일반 윤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특히나 황금률 같은 겁니다. 당연하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정수가 들어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처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그 구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1차 청자들은 제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 사회 세상의 일반 윤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 앞에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했던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사실은 일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마음을 깊이 알아 예수를 정말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속보이는 질문 드린 겁니다. 오늘 저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산상수훈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의견이고 마태복음을 집필해놓은 마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글을 쓰는 습관, 구조, 그 필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서양의 그 영향을 받아서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순서로 글을 씁니다. 근데 이 근동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어떤 구조로 많이 썼냐면 이 나선형 구조로 많이 썼습니다. 나선형 구조. 직선형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나선이 시작되고 이 점점 이 곡선이 이 곡선의 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축소되다가 마지막에 한 점으로 이 곡선이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딱 마지막에 찍힌 정 가운데의 점이 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구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쓰던 이거를 이 저희가 신학자들은 뭐 카이즘 교차대구 구조다 뭐 샌드위치 구조다 막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를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구조가 딱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저희가 딱 마태의 그 진의를 하나님의 그 딱 마음에 한 번에 가서 닿기 위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오른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그 A 정체성 보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팔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라고 A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내려가서 A 다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이러하니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지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B로 가보겠습니다. 거긴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거기 막 쭉 나오는 겁니다. 거기 내려가서 B 다시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 삶의 방식, 분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이런 얘기가 이 B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A, A-B, B-가 나오다가 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한 가운데 6장 9절에 가서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왜 마태복음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교한 구조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 거의 가장 그렇게 정교합니다.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문법 구조 아래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정 가운데 넣는 겁니다. 왜 기도가 산상수훈의 가운데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에서 왜 가운데 기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는 사실 그 마태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 기도를 넣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단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단다.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저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거의 중요성을 터부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인,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집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셔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겠네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주기도문 전체를 강의하셨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기도문을 줄줄줄 외워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암송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영어 번역만 봐도 뭐 in this mann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 in this way 뭐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줄줄줄 다 외워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원리, 이 기도가 진짜 뜻하는 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오늘 이 딴 어구만 묵상 함께하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와는 다른 분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보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한글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서는 아홉 번이 나옵니다.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번역을 좀 덜 해놨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강조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근데 저희는 자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옆집 아저씨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듯, 옆집 아저씨한테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이야기하듯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좀 하나씩 묵상할까 하는데요. 원문의 순서는 처음에 아버지부터 나옵니다. 파테르란 단어인데요.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늘들의 계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들의 계신. 사실 그 그리스어는 그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가장 앞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때로는 맨 뒤에다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어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저희가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저희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그게 속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언제나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고, 언제나 아버지에게 가서 요청할 수 있고, 언제나 아버지에게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언제든 잘 들어줘야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줘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해봐도 여러분 지금 하나도 공감이 안 되시는 표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인데 뭐 약간 이런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거. 이거 뭐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인 거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로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다 투영을 시키는 거죠. 무능력하고 유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변덕스러운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 모습을 자주 투영하는 거죠. 작년에 저희 첫째가 얘가 원래 되게 말이 많습니다. 말이 딸인데 말을 쉬지 않고 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합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하루는 얘가 한 30분 넘게 조용한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쉬지 않고 거의 뭐 0%까지 방전을 시켜야 잠이 드는데 얘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애한테 가서 이마를 만졌는데 열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39.78까지 올랐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열이 40도가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장염이었어요. 장염. 장염이 유행하고 있고 그 장염 환자들은 다 한 5일 가까이를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입원을 시키게 됐어요. 아이가 이 입원해서 입원하면 다 이렇게 주사를 맞습니다. 링거를 맞죠. 링거가 팔에 꽂히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그 아이는 링거를 처음 맞아 봅니다. 지 눈으로 보는 게 처음입니다. 그 링거 주사 바늘을 보는 게 거의 팔뚝만한 너무 과장됐네요. 새끼 손가락만한 그런 바늘이 지 팔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사 절대 안 맞. 난 죽어도 안 맞을 거야. 주사를 안 맞을 거야. 아빠 싫어.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부터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겨우 달래서 안 아픈 주사야 이러면서 애를 겨우 달래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멀리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데 평소와는 다른 너무 큰 주사를 들고 오시는 겁니다. 이만한 주사. 얘가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안긴 겁니다.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너무 심하게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를 강제로 아무리 설득해도 달래도 안 돼서 강제로 얘를 떼내서 침대에 이렇게 눕혀갖고 제가 이 상부 쪽을 이렇게 제가 힘으로 눌렀습니다. 몸을. 애가 이렇게 막 하중바둥거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 팔을 딱 잡아서는 주사 바늘이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얇은 아이 팔에 살갗에 바늘이 이렇게 확 꽂힐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막 끔찍했고 얘는 막 거의 나중에 뭐 실신할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중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얘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냥 다 누구나 가서 하는 병원에 가면 다 그냥 링거를 다 저희는 맞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그때 그 아이의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종종 설교 때 강단에서 얘기를 해서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첫째를 낳고나 딱 첫째가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핏덩어리 아이를 저한테 딱 주실 때 아이를 딱 끌어안자마자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안았을 때 막 와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아빠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원래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만 그런가 몰라. 아이를 낳았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막 뒤섞여서 보자기로 뭔가를 확 덮듯이 마음을 확 덮쳐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확 덮쳐오면서 애를 딱 끌어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얘는 내가 얘에서 죽을 수 있겠다. 얘한테는 다 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딱 끌어안자마자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진심입니다. 부모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 생명도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도 줄 수 있는 아빠가 애 주사 하나 맞는 거 그렇게 울부짖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주사바늘 한 대 맞는 것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아빠라고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애 몸을 꾹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지 마 이러고 얘는 아빠 보면서 원망하고 얼마나 얘가 그렇게 원망을 했겠어요 아버지를. 우리 아빠는 날 누르고만 있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변덕스러운 아빠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빠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와는 존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확정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 서민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을 해놨고요. 근데 아람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두 이 언어의 공통 그 똑같은 문법 중에 하나 뭐냐면 장엄의 복수형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쓸 때도 복수를 써서 이분이 위대하신 것을 드러냅니다. 물에다가 복수를 쓰면 물들이 되면 이게 바다가 됩니다. 거대한 바다. 오늘 본문도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 그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희는 그걸 잘 듣던 얘기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공감되게 막 늘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화도 생각하고 이렇게 막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노력했던 굉장히 유치한 결과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유치한 결과물 하나만 예로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좀 유치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근데 이게 확 이렇게 실감나게 와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네, 끄덕이신 분들 가끔 계신데 안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게 길이가 한 5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높이가 5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한 18층 높이 정도가 되고요. 너비는 1.2km로 기억합니다. 제가 아까 길 찾기로 해서 계산해봤는데 저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1.2km 정도, 약 1.2km가 됩니다. 그리고 이 18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1.2km, 그러니까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까지 그 너비에서 물이 얼마나 쏟아지냐면 1초에 7,000톤이 쏟아집니다. 7,000톤입니다. 7,000톤을 제가 계산,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죠. 계산해봤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제가 강호동 씨 몸무게를 검색했거든요. 그러니까 105kg가 나오더라고요. 내림을 해볼게요. 100kg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강호동 씨 몸무게가 100kg라면 1초에 7,000톤. 강호동 씨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 숙대구에서 삼각지역까지 거리에 저 18층 아파트 높이에서 아파트 높이에서 1초에 7만 명의 강호동 씨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딱 와닿으시죠? 장난 아니죠? 1초에 7만 명씩 계속 쏟아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딱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경이로움을 느낀다. 경외감을 느낀답니다. 두려운 마음과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라는 생각과 와 이런 생각. 우비를 입고 가도 그 물 가까이 폭포 가까이 가면 그 우비 사이로 물이 다 들어온다. 온몸이 다 젖는답니다. 그 자연의 그 장엄함에 다 놀라는 거죠. 하나님 나이아가라 폭포 어떻게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있어라입니다. 있어라.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창조의 기사를 보면 그 문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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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스러운 문법입니다. 그게 막 있으라 하시니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있어라 있다입니다. 있어라 비동사 하나 붙여놓으면 있어라 있다. 있어라 있다. 이로 끝납니다. 그걸 막 고안하시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7천 이렇게 아닙니다. 있어라 이게 생깁니다.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온 우주를 있어라 한마디에 그냥 지으신 분입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인생의 문제 뭐 하나 해결하시지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자는 어영부영, 소홀히, 중언부언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자세를 바로하고 말을 똑바로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 쏟아놓는 겁니다. 자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받아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드렸던 그 명제 하나로 다시 돌아가서 또 이 한 얘기만 나눠드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자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 억구를 처음에 알려주실 때 그러한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년 전쯤입니다. 제가 7년 전쯤에 제가 이 전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을 때니까 정장을 그때 일반 편한 옷을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정장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정장을 싸들고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실 한 칸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바지를 벗어서 바지를 이렇게 그 화장실 그 칸막이 있잖아요. 칸막이에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턱 걸었는데 거는 순간 이렇게 바지를 들어 올리는데 바지가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딱 거는 순간 그 묵직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주머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는 순간 주머니에서 빠진 거죠. 뭐가 있었을까 급하게 생각했는데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탁 떨어졌는데 어떤 소리가 났냐면 퐁당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핸드폰이 심지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제 막 할부가 시작된 핸드폰이었습니다.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그 옆칸에 이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겁니다. 그 자물쇠로 잠겨 있는 칸 뭔지 아시죠? 청소도구 보관하는 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칸막이 그 위에 천장하고 칸막이 사이에 그 틈 사이로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청소도구가 널려 있었고 이렇게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 끝까지 찾다가 결국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찾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양동이가 있었고 허여멀건 한 물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대걸레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가서 제가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확 났습니다. 사실은 그 락스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걸레로 이렇게 물을 휘휘 저었는데 거기서 뭔가 딱히 걸립니다. 뭐였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바람대로 그걸 핸드폰이 맞았습니다. 핸드폰을 건져내서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절망했죠.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그날 그 바로 이제 들어가서는 전화했습니다. 핸드폰 고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리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핸드폰 그 센터에서 27만 원이 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27만 원.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인턴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인어른께 찾아가서 제가 그 딸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딸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했었을 때 장인어른께서 딱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 자네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르셔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턴 사역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실 뭐 사례라고 주진 않았고 그냥 차비와 뭐 이런 걸 좀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비랑 뭐 이렇게 음식비랑 이런 걸 좀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기라도 해야겠다. 착하게라도 보여야지. 이러면서 막 계속 웃었습니다. 끝까지 막. 나중에야 들었던 얘기인데 장인어른께서 결혼을 승낙해 주셨던 이유가 웃는 거 보니까 착하긴 하겠더라. 이런. 그래도 목사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 술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내를 괴롭히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에 불쌍한 마음에 결혼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재정이 안 그래도 넉넉치 않았고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거 조금 가지고 하자는 거였는데 근데 핸드폰이 고장났고 핸드폰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27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제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과 그리고 제가 특히나 20살 이후로 지나왔던 환경이 뭔가 제가 힘을 꽉 주고 제 인생을 재정적인 상황들을 막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을 때였어야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온갖 뭐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야 하는 뭐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빠짐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늘 채워주셨어요. 그때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들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네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얘기 늘 들려주셨거든요. 사실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결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건데 이게 막 이런 겹치 사실 결혼 이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랑 집을 보러 갔는데 막 저희 아내가 집 보러 난 이런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루는 엄청 막 펑펑 울었습니다. 제 앞에서 김밥 천국에서 먹다가 제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잘 구살 때였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거였어요. 핸드폰이 그 락스물에 빠졌던 사건. 제가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핸드폰 빠져놓고 나서는 집에 핸드폰을 가져가서는 핸드폰 네 그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고 27만 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그래서 고쳐지라고 안수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기도만 하면 안 되죠. 또 제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뭐 했냐면 드라이기로 말리기도 했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리고 계속 말려서 그 다음에 그 금요일날 그랬는데 계속 말려서 깨끗하게 말렸고 거의 밤새 말렸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곳에 놔둬서 주일 저녁까지 계속 말렸습니다. 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키는 거죠. 저녁에 킬러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 핸드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핸드폰을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핸드폰을 켰죠. 여러분 제가 이래 오늘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웃기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꾸 이래도 안 그래 목사하긴 목사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핸드폰을 켰는데 핸드폰이 켜졌을까요? 고쳐졌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나이아가라 폭포 창조하신 핸드폰이 켜졌을까요? 핸드폰이 안 켜졌어요. 절망했죠. 주일 저녁에. 아 이게 뭔가 책임지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날 아침에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그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모아두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노회에서 준비한 세미나에서 거기 갔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제 강의를 좀 듣고 점심에 갈비탕 주셔서 갈비탕 맛있게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장학금이라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 제가 뭐 잘해서 장학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주는 거였어요. 다 주는 거였고 저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이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주머니에 싹 놓고 나와서는 버스 정류장 걸어가는 길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길 가던 도중에 이렇게 꺼내갖고는 얼마인지를 셌습니다. 다 만 원짜리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셌는데 하나 둘 셋 넷 스물 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이상한 겁니다. 다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27. 세 번을 샜는데 27장이었습니다. 만 원짜리. 27만 원.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다 이 늘 듣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야.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너 괜찮아. 내가 네 하나님 아버지야. 너 괜찮아.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수십 분을 펑펑 울었습니다. 바람 한 자국 어디 내딛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채우시는, 책임지시는. 기도는 저희를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 막 분량이 쌓이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 이런 게 아닙니다.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아니라고 부엌칼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를 왜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가며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일어서셔서 같이 좀 앉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요.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나에게 실망하여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그만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따라 첫 번째 그 한 억구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는 사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 나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기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 빗장 걸어 잠그시고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주님 뒤돌아서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지실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좀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에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세 번 크게 부르고 제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좀 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토로해가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